요한복음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오신 강사님은 이우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현재 백석신학대학원에서 실천신학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식탁의 교제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격언이나 어떤 명언처럼 이렇게 쓰이는 속담처럼 쓰이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그 문장들에 대한 어떤 재고 혹은 유감 표현 같은 걸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져봐야 본전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좋은 말입니다. 믿지는 거 너무 신경 쓰면서 그렇게 도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래서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항상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지면 믿지는 거지 믿지면 본전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믿지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계획해서 일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게 더 나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말도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시작이 반이 아니에요. 시작해서 반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 못 가요. 설레발 치고 막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간신히 중간 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속담들은 여러 가지 반론들이 제기될 수 있지만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알게 했던 어떤 지혜랄까요? 좋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목회에 대한 정의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목회를 먹회라고 했어요. 목회를 목회가 먹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월 지나갈수록 정말 이 표현이야말로 목회가 목회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이야말로 참 진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적 목회자를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잘 보시면 먹는 문제가 중간중간에 매우 큰 어떤 중요한 지점들을 차지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먹는 문제이지요. 5천명 먹이시는 문제. 또 슬로보닉의 여인의 딸을 고칠 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니까요. 이것도 역시 먹는 문제이고요. 여러분이 1년에 신앙생활하는 중에 몇 차례 성찬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예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정말 중요한 핵심에는 이 먹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시고 얘들아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먹는 문제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먹는 문제에 착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의아한 점, 의문점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고작 하시는 게 일곱 명 정도의 제자들인데요. 앞장 2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아침 조반을 나와 함께 먹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로 가시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활하신 후 이 시간들은 금싸라기와 같은 시간이지요.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성할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보다 거창한 사역들을 좀 기획하시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곱 명의 제자들과 만나서 식사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던 그 사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하실 시간이 아닙니까? 특별히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 니들이 틀렸다. 내가 부활했고 우리 하나님이 참이시고 진리이시고 내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이 부활로 드러났다. 이런 선포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적어도 잠실 운동장 같은데 제가 사는 데가 잠실이기 때문에 잠실 운동 야구장 같은데 한 번에 한 수백 명, 수천 명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을 설파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생기나요?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전단지를 뿌리고 또 확성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독려해야 돼요. 사람들 모여라 이야기하고 주제곡을 송골매 모여라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들어야 한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 이런 증거를 좀 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시시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2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고작 오셔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나온 게 모나미 볼펜 153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농담 아니라 진짜예요. 있나요? 모나미 볼펜이 아직도? 예, 알았습니다. 자,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고기 잡게 하시고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은 얘들아 나와 함께 물고기 먹자 떡을 먹자꾸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왜 그러셨을까요? 우린 이 질문에 오늘 답하면서 본문의 깊은 의미들을 좀 추적해 가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잠시 놔둔 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로 먼저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분께서 왜 먹고 마시는 문제, 그 문제에 이렇게 집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후에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교훈들을 찾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순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으로 먹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잔치를 벌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자막 있나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인자가 예수님이신데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 얼마나 먹는 문제에 예수님께서 집중하셨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준 별명이 뭐냐 하면 먹기를 탐하는 자. 식탐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예수님에게 먹는 문제는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 그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했으므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를 이렇게 성경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먹고 마시며 식탁 교제를 하시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잘 들으세요. 이 식탁 교제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사인이라고, 실물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님이 식사하셨던 그룹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하셨던 그룹들은 오늘 본문에 오늘 아까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 세리들이에요. 창기들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그들의 숙소에서 주무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집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식사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과 함께 주님이 식탁 교제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교제권 안으로 데려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열려지는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잘나고 힘 있는 자들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열린 나라. 세리든 창기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했더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가치와 상식을 뒤집어 엎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 주님은 그런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upside down kingdom. upside down, 위가 위쪽이 아래고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어지는 역사. 그럼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 어린아이가 여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어떤 새 역사의 드라마들이 펼쳐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스캔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입되는 곳마다 세상의 가치가 뒤엎어지고 전복되어지는 소라 전복 그런 거 말고요. 뒤엎어지는 업사이드 킹덤의 업사이드 다운 킹덤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상식과 가치를 뛰어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식사는커녕 식사하다가도 그런 사람들 지나가기만 해도 밥맛을 잃어버릴 만한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 빵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는 사역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의 행동의 어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시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식탁교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막다른 위기의 어떤 지점으로 몰아넣게 하는 죄목으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찾아갔던 것들을 그것들을 거론하기도 했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거죠. 힘없는 자들, 주변인들을 모아서 무슨 어떤 정치적인 헤게모니 같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교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불만 목록 제1호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식탁교제였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건 괜찮은데 제발 창기의 집에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세리들은 우리가 모두 경멸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들과는 함께 식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린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시면 안 되지요. 주님,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식사하시면 오해를 받습니다. 가뜩이나 주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이런 행동을 계속해 가시면 주님을 향해서 좋은 감정 가졌던 사람들도 적의적인 방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노하며 예수님을 뜯어 말렸던 그런 일들이 식탁교제를 통해 식탁교제의 장면에서 펼쳐졌던 광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식탁교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은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것,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식사는 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사람과 식사하기를 원합니까? 나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중에 뭔가 배움이 있고, 아니, 내 지위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한 계단 더 올라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기를 우리는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먹고 창기와 함께 떡을 떼고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 땅의 교회들마저도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충분히 이해는 하면서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수긍하고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교제의 의미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삶에서 펼쳐내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들은 주님이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과 식탁교제를 하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선입견과 차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 번 실패한 인생에게 주홍 글씨를 아루새겨 놓기를 좋아합니다. 흑인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흑인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너와 나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룹짓기를 좋아합니다. 신분을 중시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허탄한 신화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런 인생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러한 인생들의 부패한 심령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흘러가고 있는 이런 차별과 소외 그리고 어두운 영의 가치관을 소상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 어둠의 정신이 세상을 온통 뒤덮고 있음을 목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이러한 세상의 정신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런 세상을 마주하시면서 주님은 공생애 기간 내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집에 어떤 만류, 어떤 시샘, 어떤 손가락질 속에서도 그것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하시는 것을 통하여 어두운 시대를 실물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전장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식탁교제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며 시대의 높은 차별의 벽을 뛰어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만찬을 버리시고 창기와 식탁교제를 나누시고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생애 기간의 식탁교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사전 준비 작업이 됐으니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식사를 권하십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과연 주님의 식탁교제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나요? 그들은 모두 주님을 배반한 자들입니다. 아니, 주님을 배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고기를 잡는 것 같고 너무 그렇게 타박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제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선으로 보려고 해도 이 제자들의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모습은요. 그리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공황 상태에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나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들의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처럼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되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그 중에 몇 명이 그래서 일곱 명이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죠. 자, 제자들의 이 모습이 그리 밝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 이후에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충분히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 참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6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선으로 초대하십니다. 153마리의 고기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153마리의 큰 고기를 잡게 하신 거지.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 함께 먹자. 여기 참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올라올 때에 거기 떡과 고기가 있었죠.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 준비했죠. 근데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좀 상상해봤어요. 아, 예수님이 준비하신 고기는 구워서 먹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건 회로 먹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제가 상상한 거니까 이렇다고 저를 이단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나 그러진 마시기 바라고 천국 가서 이런 얘기했다고 혼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얼마나 맛있었을까. 그 싱싱한 생선을 구워도 먹고 예수님이 준비한 건 구워서 드시고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회로 쳐서 아마 초고추장도 준비하지 않았을까. 재미가 없네요. 자, 11시 예배 때는 안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요. 자,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자, 여기에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식탁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회복이에요. 또 하나는 파송이에요.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고 회복된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치유하셔서 그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씩 생각해 보면 먼저 주님이 구제불능의 제자들 그들을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식탁 교제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식사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구무언. 그러나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지만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어요. 제자들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주마등처럼 공생애에 예수님의 식탁의 광경들 그리고 자신들이 뜯어말렸던 그 장면들이 오버랩되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저런 가치 없는 인간들하고는 식사하지 마십시오. 저 죄인들하고는 만나시면 안 됩니다. 창기들과는 함께 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님. 그렇게 분노하며 예수님을 뜯어말렸던 제자들.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보다 더 처절하게 무너졌던 실패한 제자들에게. 전에는 세리와 창기 죄인들을 만나셨다면 이제 그들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깨어져 버린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나와 함께 아침 조반을 먹자꾸나. 배고프네요. 계속 식사 얘기하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어제의 죄로 너희들을 평가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그들을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대한 회복의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위대한 선교 사역으로의 위임이에요. 파송이에요. 이 식탁 교제가 주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초대교회와 오늘의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무언지를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상 사명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이 땅에 포기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가슴이 아픈 사람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식탁의 교제 안으로 초대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식탁의 교제 안에 창기들이 초대되었듯이, 세리들이 초대되었듯이, 죄인들이 초대되었듯이, 그리고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회복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식탁 교제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 회복에 식탁 교제에 목매이는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와 같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 차별 없이 그들을 끌어안고 회복의 식탁의 자리에 주인공이 되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일, 그 일이 선교이고 전도이고 영혼 구령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가운데 들어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의 식탁 교제 안에서 펼쳐지게 되는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평등과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보여주는 일들을 이 땅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력을 발산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이끄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 거죠. 이 파송이라는 말을 또 너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는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뭐 선교사로 가고 그런 얘기들에 국한지어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일상을 선교적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 사실 일상이 더 힘들어요. 저도 선교지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요. 그것만큼 어려운 게 우리 일상인 거예요. 어쩌면 선교지는 좀 신선함이라도 있어. 그래. 외국에. 분위기도 다르고 말이야. 이러니까. 그리고 또 옮겨 다니면 선교하면 좀 보람도 있어요. 근데 일상은 그렇지 않아요. 속세기는 애새끼들 한 세네 나가지고 걔네들 지지고 먹고 키우고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죠. 저도 입양을 해서 애를 키웠는데요. 정말 너무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아, 사춘기가 되니까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진짜. 왜 교회에서는 이 사춘기 아이들 가르치는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왜 안 가르치는지 몰라 그래. 제자 훈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사춘기 아이들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상설을 어떤 기구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부모들이 정말 쩔쩔매고 있는데 한 번은 하도 갈등을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도 막 문을 열고 그러니까 다이소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뭘 사서 붙였더라고. 출입금지 이렇게 붙였더라고. 그리고 왜 보니까 조그만 글씨 썼더라고. 외부인 이렇게 써놓고 외부인 출입. 엄마 아빠나 뒤에 사는데 아니구나 고양이도 한 마리 사는구나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써놓고 여러분 크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폼도 나지 않고 아무리 해도 쳇바퀴 돌아가듯 그런 옛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의 이 사랑의 메시지 식탁교제의 의미, 용서의 메시지, 치유와 회복의 정신과 가치로 그 일상을 끌어안고 식탁을 배설하는 일, 이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죠. 주님은 이 자리에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용서와 치유의 공동체, 평등의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이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식탁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일치와 연합의 공동체의 모습, 무엇보다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일치와 연합을 제가 이야기했다고 오해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치와 연합이 어떤 획일화된 어떤 하나됨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어떤 분이 샐러드 먹는 법을 가지고요. 교회가 나가야 될 어떤 사랑과 일치의 모습을 설명을 했더군요.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재료들을 모아 각각 그릇에 샐러드 재료들을 그릇에 담아요. 그리고 한 사람씩 와서 자기들 먹고 싶은 거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가야 될 하나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각자 각자 도생하는 거고 장로교 뭐 교파별로 그냥 자신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가 분열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두 번째 모습은 재료들을 샐러드 재료들을 한 접시에다가 다 담아요. 큰 접시에 담아서 샐러드 드레싱을 잔뜩 부어요. 그래서 그걸 버무려요. 버무려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먹는 얘기가 맞냐? 자,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샐러드를 드려요. 많은 분들은 교회의 하나됨이 연합과 일치, 사랑의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모습은 다양성을 상실한 다양성을 잃어버린 획일화된 하나됨이에요. 그 야채 내가 싫어하는 야채도 거기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샐러드 드레싱으로 막 버무려낸 그 샐러드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아요. 성경이 강조한 하나됨의 세 번째 모습은 이거예요. 이것이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재료들을 한 대 섞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뿌려요. 올리브 오일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섞어서 야채들의 풍미를 전부 살려서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하나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나 획일화된 하나됨이 아니에요. 각자의 맛과 멋, 각자의 특질들을 전부 살려낸 각각의 야채의 맛들이 전부 살아나면서도 전체가 어우러진 하나됨. 그런 하나됨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매력을 발산하고 그런 맛과 멋을 드러내 서로 나의 가치로 상대를 재단하거나 평가하거나 나의 이념과 나의 노선과 나의 정치적인 색깔로 상대를 정죄하거나 당을 짓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각각의 가치와 각각의 정신과 각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전부 존중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는 하나됨. 이 하나됨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일 때 우리는 회복의 식탁의 자리로 세상을 초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이루어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토니 캠플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 교수이고 또 목사인데요. 5대 설교자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다섯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설교자인데 그가 하루 자기 지역에서 하와이 여행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차가 크잖아요. 미국의 땅이 넓으니까 여행을 하는데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배가 출출해서 허루스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새벽 한 2시, 3시 어간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딱 봐도 거리의 여인들이라는 모습이 역력한 이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이 자신의 39번째 생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39이나 먹었어.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는 동료들이 핀잔을 줘요. 그리고 구박을 하고 소리를 쳐요. 야,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네가 내일 생일인 걸 왜 얘기해 여기서 지금. 뭐 생일 케이크라도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말이야. 그러자 내일 생일이라고 했던 그 여성이 내가 니들 부러 생일 잔치 차려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 내가 39살이나 되는 생일날이라고 그냥 말하는 거지 인간들아 하면서 싸움이 벌어져요. 주인이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모두 나아간 횡한 자리에서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그 식당의 주인 부부에게 내일 생일을 당한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식당 주인의 아내가 말해줘요.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성인데 마음이 참 착하고 여린 자매인데 환경이 좋지 않아 저렇게 되었다고 안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일 이맘때 근데 매일같이 이 시간대에 이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간대요. 저 그룹들이. 그 사실을 알고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저에게 한 제안이 있는데 내일 이맘때 몰래 아그네스 몰래 생일 파티를 우리가 기획합시다. 그리고 아그네스를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네스에게 비밀로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너무 좋다고 주인 부부가 동의를 하고 주인 부부가 거리의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아그네스만 모르게 해서 그 다음날 3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아그네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식당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 친구들이 아그네스에게 비밀을 놓은 채 아그네스를 식당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환한 불을 켜주고 생일 케이크를 그 앞에 가져다 줍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를 부르자 아그네스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엉엉 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제 케이크를 자르라고 하자 아그네스는 케이크를 자를 수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안합니다. 이 케이크를 제가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해 며칠 동안 보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라고 했더니 마치 거룩한 성물을 받은 것처럼 그 케이크를 가지고 식당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흐를 때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아그네스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모두 다 고개를 끄덕이자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제가 기도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해주자 모두 다 굵은 눈물들을 흘리게 되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 그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누어졌고 사람들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캠플러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들이 펼쳐졌고 이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캠플러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 몇 년 전에 번역이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The Kingdom of God is Party.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식탁교제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아그네스와 같은 이들을 위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토니 캠플러 목사님은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다시 제가 서론에서 제기했던 어떤 문장 목회는 목회다 라는 등식이 타당해 보입니다. 목회는 목회여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는 의미에서 목회가 아니라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 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먹고 마시는 의미의 식탁교제를 이루는 목회여야 되고 예수님의 별명이 먹기를 탐하는 자였듯이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의 별명, 저와 여러분의 별명도 역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 공동체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과 내 기호가 맞는 사람들끼리 꿍짝꿍짝 하나 되는 곳이 아니라 참으로 나와 기질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이들과 기꺼이 하나 되는 것. 주 안에서 그들과 한 식구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사명의 자리로 파송되기 위해 특별히 일상의 자리에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과 같은 인생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탁의 교제를 배설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식탁에 주님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의 역사로 인하여 참여하게 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목매이는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패함과 사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안에 끝없이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스러운 세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 세상을 향한 쾌락과 정욕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창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요. 틈만 나면 교만해요. 저는 3기 말 암 수술을 2년 전에 했어요. 죽음의 마지막 자리까지 나아갔다가 회복이 되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요. 그 2년여의 투병 기간 동안 항암 치료도 25번 받았죠. 그러니 제 몸이 좋았던 시기와 나빴던 시기, 업앤다운이 심했겠죠. 몸이 안 좋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다가도 또 몇 주 동안 또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요. 여지없이 기도도 하지 않고 여지없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영적 창기의 모습을 제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안에 근본적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한 인간이 아니라 잘못된 인간이에요. 잘못된 인간. 존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향한 성향이, DNA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안 돼요.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비장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안 돼. 새벽에 추여 오늘은 회사에서 꼭 친절하게 하시고 상냥하게 사람들 대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강력히 결단하고 묵상하고 가면요. 그날따라 왼수들이 그렇게 많아. 댓글 거는 인간들이 많아. 그래서 한 10시, 11시 때 되면 벌써 마음이 황폐해져가지고 퉁명스럽게 사람들을 대하고 되돌아보면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어디로 가요? 결단해도 안 되니까. 결단이 크면 크게 무너지니까. 이제 어떻게 결단합니까? 결단하지 않고 살기를 결단해. 차라리 아무 결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낫겠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나의 유익과 구차한 목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세리들의 모습, 아니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제불능의 인생들에게 오셔서 회복의 식탁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소생함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넘어짐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소망의 사람이라고 칭해주셨어요. 우리의 상태는 중거품이에요. 중거품이에요. 폐품이에요. 폐품. 분리수거도 힘들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고 소망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며 불러주신 거예요. 우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아침 조반을 먹자고 제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 성실하심이 큽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제가 읽다가 투병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제일 많이 읽었는데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자막 한번 주실래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대요. 나도 내가 후회스러운데 내가 좀 내 성전관리,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관리를 잘했더라면 이렇게 3기 말 암까지 안 가도 됐잖아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스트레스 같은 거 방임해서 받아들이고 안 좋은 생각도 받고 남이 그냥 했던 그런 이야기들 털어버리면 되는데 그거 끌어안고 들어오고 안 좋은 거 먹고 건강관리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고 그래서 몸 상태가 이렇게 안 좋아진 거잖아요.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살아온 날들 아 그때 이런 결단을 했어야 하고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나도 내가 후회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대요. 나를 바라보시면 우재야 나는 너를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여기 후회가 없다는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철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철회가 없어요. 한 번 구원한 자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그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철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있더라고요. 철회는 없는데 철퇴는 있더라고요. 철퇴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철퇴를 내리시더라고. 우리를 침상에 던지기도 하시고 애들을 좀 말이 안 듣게 하셔서 그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어려움의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철퇴를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철퇴가 강할수록 이런 뜻이에요. 철퇴가 강하다는 말은 철회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고쳐서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듬어서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매도두시고 때때로 징계도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아사가기도 하시면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어떤 현실을 만났든지 목매이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이제 남은 인생 회복의 식탁을 알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까요?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죄인 그리고 제자인 제자들의 모습 같았던 우리들 주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매이는 감격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회복의 식탁 안으로 초대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의 남은 인생 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주인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물질의 종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예물 드린 손길 손길들을 복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되게 하시고 복의 수원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심마다 때마다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복주셔서 부모의 때보다 더 힘있게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걸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에 사단의 나라가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높이 높이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의 아그네스와 같은 이들을 대접하며 그들에게 식탁의 교제 가운데로 그들을 초대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